우리 옛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 된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하던 저지레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뭐 밥 먹는 습관도 동일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긍정적이고 좀 좋은 뉘앙스보다는 때로는 부정적인 상태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찾다 찾다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되죠. 또 그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그리 썩 좋은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는 말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의 행세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이웃집 아저씨의 행색을 하고 다니고 습관처럼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은 아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전자전이다 라고 말하면 박수를 치십시오.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이러한 부전자전이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전자전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아, 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하도록 부전자전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로운 시대를 도래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근원에, 그 원리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그 근원에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시대의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패턴과 원리와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원칙,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근거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후이주고 꾸어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요구의 근거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따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편애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은혜가 내려지도록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전자전인 것처럼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부름받고 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시작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36절에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다시 부전자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비로운 모습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 자비로운 모습, 자비로움의 실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본문의 네 가지 명령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라는 겁니다. 자, 36, 37절에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원리와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유 없이 대적하고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공격해오지만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너그러움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지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불사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만약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거나 손해가 되어진다면 어떤 내용도 불사하고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입니다.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삶의 모습만 유지된다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지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무정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으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원수를 향해서 원수 갚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가 원하는 것을 주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된 일을 감당하는 행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테스트를 통과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삶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관대한 자들을 관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타산적 삶의 원리와 윤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원리와 무슨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이 그림에 떡이 나면 봐라 라고 해서 제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그러한 수준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두 번째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는 이 새로운 삶의 패턴과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주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조건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결과가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자들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 그 당사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비판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 정죄로 우리의 죄가 정해지지 않는 자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비판을 경험해야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죄가 용서되어야만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비판받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랍니다. 왜요? 너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녹아나지 않는다면 이 요구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요구입니다. 먼저 경험적으로 경험한 자들만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결과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길 좋아할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조그만한 유익에, 조그만한 이익에 흠집이 나고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자리로 이동됐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가 오늘 읽었던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첫째 부분은 구약이 하나, 둘째 부분은 신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 38장, 창세기 38장에 가게 되면 유다 집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유다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시련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장남이었던 엘에게 며느리로 다말을 주었습니다. 다말을 며느리로 잡아서 그 다말을 통하여 가정의 계대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을 치십니다. 치어서 죽게 되는 거죠. 과부가 된 다말은 동생이었던 그 오난을 통해서 형의 대를 이어 가문의 계대를 이어갈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난에게 다말을 아내로 줍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난 마음속에 그 씨가 자기의 이름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을 따라 내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오난도 하나님에게 악하게 보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아버지였던 유다는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막내 아들인 이셀라까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봐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38장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래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갈은 없었고 며느리인 다말을 부르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셀라가 충분히 장성하여 남자 구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유다는 그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위로를 받고 이제 그 딤나라는 지역으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의 그 일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일을 들었던 다말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어쨌든 대를 잇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버리고 너울을 치고 창녀처럼 그렇게 길가에 앉아서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에 유다가 넘어간 겁니다. 물론 유다가 먼저 접근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잠을 같이 잤고 그 잠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다말이 요구합니다. 그 담보물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갖고 다말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담보물을 찾기 위하여 염소 새끼와 함께 친구를 보냈지만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이야기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인즉슨 자기의 며느리,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수절하며 그 자리를 지키라고 했던 그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 3개월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청벽력 같은 이야기죠. 어찌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유다는 화가 나고 하지 못할 일을 한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말이 불태움을 당하려고 할 그때에 자기가 임신하게 된 남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이 주인, 도장과 끈 지팡이의 주인이 나와 잠을 잤고 그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유다에게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자 자기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여 심판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근원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그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을 향해서 어떠한 판단도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정죄도 내리지 않고 자기의 가정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하여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공격할 요양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여인을 데려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쳐야 됩니까? 라고 하자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글씨를 쓰고 일어나서 그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허리를 굽히고 또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썼을까? 많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을 섰고 서 있는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내려갔다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제목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과 여인이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1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죄, 그 죄를 우리가 인식만 한다면 그 죄가 드러났다고 하여 나는 드러나지 않다고 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대적해왔던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고귀한 인격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그 삶의 윤리와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으로 그 원리와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 우리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요구는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느 누구를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는 말인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죄악된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용서하고 무슨 죄가 있든 그냥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요구처럼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죄악을 내가 갚겠다, 저 사람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을 내가 판단하고 한 대 쳐주겠다, 이런 마음 자세는 갖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분명한 지적이 있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져서 판가름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면 우리에게 이런 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친히 원수를 갚으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그들을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당하다 보면 혹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니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니 어느 누구도 내 잘못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다라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심판하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그 죄악과 잘못을 심판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세우신 권위자를 통하여 그 잘못을 고치고 그 잘못을 책임지게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는 부모가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책벌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권위자인가요? 교회에 치리회가 있습니다. 치리회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당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확정될 때는 공동회가 그것들을 확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죠. 나라에서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사법기관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검사, 판사가 그 일들을 감당하여 판결합니다. 세우신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재판을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겠다, 원수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부모를 통하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교회 당회를 통하여, 그리고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법기관을 통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 앞에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타락된 요소가 있습니다. 죄악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유전무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어쩌면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셨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내린 자들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참 부전자전이네, 하나님도 은혜롭더니 그 사람도 은혜로워, 야 하나님 아들 잘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좋습니까? 혹시 아버지? 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기분 좋을 겁니다. 아마 딸이 예쁘장합니다. 어떤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쁠까? 엄마를 봤더니 역시 엄마가 예쁘니까 딸도 예쁘구나 라고 하면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요?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요구에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고 있고 그러한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축복과 상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힘들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믿음의 길들,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룰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행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많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메꾸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도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했고 우리에게 관대한 자들에게만 관대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비판하길 좋아했고 정죄하길 좋아했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악을 내가 갚으려고, 죄를 내가 갚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문화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